오늘 말씀은 소명을 발견하고 기도로 반응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다닌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망원경으로 어떤 사물을 이렇게 보는 것과 현미경으로 어떤 사물을 보는 것, 똑같은 사물이지만 그것이 다르듯이 오늘 말씀을 이 본문을 반복해서 읽고 충분히 묵상해야 제대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나에게 적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오늘 제가 히브리어 원문 내용으로 좀 쉽게 풀이해서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핵심 내용이 너무나 신비하고 또 얼마나 놀랍고 깊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한다는 게 아니고요. 번역해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18장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1절에서 15절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고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극진한 환대를 이제 해서 대접을 하죠. 하나님의 면접에 아브라함이 합격합니다. 그런데 사라는 못 믿어서 이제 속으로 웃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죠. 근데 16절 이후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과 두 천사가 그곳을 떠나려고 일어서서 이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느냐 하면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은 상당히 위의 지역인데 소돔이 저 멀리 내려다 보이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배웅해 주려고 가서 함께 얼마쯤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걸음을 멈추고 두 천사와 대화를 합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두 천사와 대화했다는 말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서기관 전통에 따르면은 이 16절 이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에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의 나라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그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나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오는 울부짖음인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천사와 대화하는 것을 누가 들었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듣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에 히브리인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읽는다.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하고 고대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는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뭐 월터 브로그먼 그다음에 폰라드 웬함 이런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제가 신학자 이야기를 좀 해서 죄송한데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22절에 두 천사가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소돔을 향하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고대 히브리어 서기관 전통의 그 기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또 해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대화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듣게 만들고 아브라함 앞에 왜 하나님께서 서 계셨을까? 아브라함도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이제 주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아브라함의 견해와 생각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이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을 해야 합니다. 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앞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럼 아브라함을 쳐다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가까이 가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할 수밖에 없죠. 가만히 서서 계시는데 지금. 말씀을 하고 서서 계시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썰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그 성을 기어이 썰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을 보고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하실 일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돌하죠. 상당히 당돌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 마땅히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따지는 듯이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듯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 소돔성에 내가 의인 50명만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질문합니다. 티끌이나 재밖에 되지 않는 주제에 제가 감히 주님께 질문합니다. 의인 50명에서 5명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5명이 모자란다고 그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 성 안에서 45명 의인만 찾아도 그 성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또 묻습니다. 그 성에 그러면 4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또 아브라함이 또 질문합니다. 주님, 화를 내지 마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노하지 말라 되어 있어요. 제가 질문하는 것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 성에 3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쯤 하면 그만둬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또 질문합니다. 감히 주님께 묻습니다. 거기서 20명만 찾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래, 20명을 보았으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주님, 화를 내지 마십시오. 거기서 의인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10명을 보았으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여호와께서도 아브라함과 더 이상 말씀을 나누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땅으로 내려가시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왜 아브라함이 멸망받아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가르치듯이 꾸짖듯이 이렇게 애타게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지,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다, 이 정도로 이 말씀을 끝내게 되면은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까요? 단순히 그 지역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을 롯 때문이라면은 전에처럼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훈련받은 자기의 집에 훈련받은 군사당 사람들을 시켜서 가서 조카 롯 구해오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질문과 요구를 그렇게 끈질기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기자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뭘 지금 설명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너무 친밀한 관계가,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게 안 알리고 그냥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그만큼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세 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거나 환상 중에 그냥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마주보고 서서 친구처럼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서 볼 때는 사람이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위엄하심, 거룩하심 앞에 죄된 인간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하고 서서 그냥 한마디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따지듯이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너무 절친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 41장 8절에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놀랍게도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계시된 모든 것을 알려주고 그 제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랬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듯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친구 간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면접에 합격하고 친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논하는 것이 너무 쉬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친밀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 기도가 자꾸 입에서 그냥 뱅뱅 돌고 끊어지고 이렇게 한다, 기도줄이 잘 잡히지 않는다, 이럴 때가 우리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과 뭔가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뭔가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즐거운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즐거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친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하고 한 시간만 앉아 있어 보십시오. 너무나 피곤하고 시선을 자꾸 다른 데 돌리고 시계를 보고 말입니다. 몸을 비틀고 빨리 좀 이렇게 사는 못해 안 가나 내가 좀 빨리 가야 되겠는데 아, 그렇게 하는 거 안 하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한 관계가 되면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은 기도하는 자리가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은요,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을 억지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기도를 합니다. 그 억지로 하는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진척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분 정도 해도 기도가 그냥 할 게 없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친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싫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면은 막 부담이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무슨 많은 기도를 하는 것보다 딱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제가 알지도 못하고 제가 느끼지도 못하는 그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걸 보고 우리는 전문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여러분, 회개라고 하면은 막 그냥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가 축복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회개를 자주 하고 빨리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은 회개할 걸 찾아내지를 못해요. 왜? 자기 자신에게 자꾸 집중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내게 집중되어 있으면 회개할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면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흐물과 죄 같은 것이 금방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기도가 솔솔솔 잘잘잘 막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 그것도 안 된다. 이상하게 잘 안 된다.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디어 금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거 보지 말고 미디어 금식해 보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성경을 한 서너 시간씩 앉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반드시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한 관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과 요구를 끈질기게 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기도하도록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 앞에 서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림 언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서 계신다. 그럼 내가 아무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무 말 안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한번 해볼까요? 저기 안미의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딱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 우리 집사님 이렇게 쳐다보고 계속 있는데 쳐다보고 있으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쳐다보고 있지 않냐면요, 할 말이 없어요. 덤을 지고 있으면. 근데 둘이 딱 서서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부르짖음과 죄악이 너무 심한 것을 아시고 내려가서 그 사실이 맞는지 안 맞지 않는지를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바로 내려갔으면 되는데 내려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두 천사를 먼저 보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의 의향은 어떻느냐? 너의 생각은 어떻느냐? 너의 의견은 어떻느냐? 너의 바람은 어떤 건 어떻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전문용어로 중보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보기도. 너 이 세상을 볼 때에 내 마음으로 볼 때 너의 마음은 어떻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과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보고 여러분 앞에 딱 서 계신다면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서 계셔서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지금 나의 문제와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 그걸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기도는 내 의지대로 되는 것 같아도 의지를 드려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질문하고 대화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지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했느냐?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은 다 이렇게 했어요.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 사도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공생에 있을 때 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냥 막 일방적으로 무조건 우리 생각대로 막 그냥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은 내 앞에서 서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에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서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식이 되질 때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기도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과 요구를 건지게 했는가?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뭔가 이걸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와 공도, 또 다른 성경 번역에는 정의와 공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정의가 치다카, 그 다음에 공정은 비슈파트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구약 성경에 핵심되는 단어인데 쉽게 말하자면 구약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뜻이 인간적인 정의와 공평,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 이것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인간적인 정의와 공평은 권선징악에 기초를 둡니다. 그래서 심판입니다. 정의롭지 않다? 너 죽어. 죽이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은요, 다릅니다. 용서의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정의와 공평은 오늘날로 치면은 사회윤리 차원입니다. 오늘날 흔히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은 외치는 평등과 인권에 관련 있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정의와 공평입니다. 지금 지구촌에 어느 나라든지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 이런 것을 말하면서 정의와 공평을 위함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건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한쪽을 죽이는 일,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딱 분리시켜서 차별하지 말라! 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 하지만은 거기에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역차별하면서 한쪽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부자든 가난한 자든지 죄인이든지 선한인 자든지 누구든지 다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파멸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은 한쪽은 심판하고 징계하고 한쪽은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구원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 뭐라고요?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죄인에게 벌을 내리고 의인에게 상을 주는 이 정의가 아니라 소수의 의인만 있어도 그 때문에 다수의 악인을 구원해 주는 정의,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다 썩었다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는 뭐 안 썩고 그냥 다른 사람은 다 썩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있지만 의인이라고 예수의 피로 덮어서 인정해 주셨지만은 역시 뭐니 이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오른손에 붙들고 세상을 운영하고 경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만, 내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 사람 죄인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왜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과 요구를 끈질기게 했는가? 네 번째로 아브라함이 드디어 소명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이 뭐냐? 소명의식이 하나님 부르신 뜻을 알고 그걸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명,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때 언제냐면요, 75세에 부름받아서 99세, 99세,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갈팡질팡했습니다. 엎어지고 깨어지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중심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와서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 이타적인 사랑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기 자신을 왜 불렀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요, 의와 공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왜? 설명하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 의와 공도. 여러분, 의와 공도가 뭐라고요? 심판하는 겁니까? 살리는 것입니까?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살리려고 하고 복주려고 하고 은혜 베풀려고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걸 딱 들었으니까 그걸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이때가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소명은 미리 받는 것이 아니라 지내놓고 발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잊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다는 것을 어떤 비전으로 혹은 장기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기 계획을 보여주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좌충우돌의 세월이 2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육적이었습니다. 인간적이었습니다. 자기 목적, 자기 이익,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95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이제 알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고 소명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품에 근거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기도를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한 기도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드디어 부르심에 합당한 이제 사명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걸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공사종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하는 부족해도 괜찮다는 말이 여기에 적용되고 대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제와 사건, 시련을 통해서 더 가까이 만나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롯을 염두에 두었겠죠. 그런데 롯의 이름을 여기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공도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 정의를 행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십시오. 의인이 거기에 있다면은 그 악인들을 함부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성품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다음 장에.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표면적으로는 응답을 받지 못하지만은 19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그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롯을 지키시고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읽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딱 지실 때에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용이 좀 깁니다. 긴데, 17장이 좀 긴데. 자, 그래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믿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 비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들을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오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하여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불신앙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주님이 하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예수님 부활하셔서 만나는 그 장소에 있게 해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하는데 물론 다음 시간에도 두 번 정도 아브라함의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났으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 자꾸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나 사역보다 기도 좀 하자 나하고 같이 대화하자 하고 나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확실한 소명과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응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 신앙은 지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관계 회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오늘 목장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입니까? 아니면 불편한 사이입니까? 불편하다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그 이유가 무언가 여기에 대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은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기도의 삶을, 소명의식으로 사는 삶이 되어진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정말 내가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걸 목장에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장에서 적용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기쁨의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소명을 발견하고 기도로 반응해서 믿음이 풍성해져서 행복한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